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무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 남한의 김영삼 정부 출범과 북한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993년의 일이더라고요. 오늘 시작은 45번째로 남북 공통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993년 군사정전위원회 북한 불참 사건, 이것을 45번째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예, 93년도에 군사정전위원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벌써 93년도에 있었군요.
그렇죠. 6.25 전쟁 후에 서명된 휴전협정, 북한에는 정전협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유엔군, 북한, 중국 이렇게 3개국 대표의 서명이 있잖아요.
네.
한국은 빠져있죠.
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은 절대 안 된다 해계주고 협정에 반대해서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휴전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여전히 대결체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이 체제를 파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과 이제 평화협정하자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뜻대로는 되진 않았죠.
네.
그러다가 1993년도에 한 가지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핑계죠?
유엔군 일원으로 해서 미군이 계속 수석대표를 맡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한국군 장성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다 해서 북한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에 불참하고 거기 후에 뭐라고 나왔냐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라는 걸 내오게 됩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군사정전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된 거군요. 그런데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어쨌든 북한은 지금의 정전협정 구론 구도를 깨고 이제 평화체제로 가기를 원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북한 당국이 평화체제에 매달리냐 하면
네.
지금의 현 상태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렵고 또 미국과 관계 개선이 안 되면은 자기네가 뭐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뭐 다른 나라하고 뭘 관계를 맺거나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아.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6월 12일 만났던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좀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다음 사건 소개해 주실래요?
네. 다음은 46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김일성 주석 사망입니다. 1994년. 7월 8일이었죠.
네.
당시 김일성 나이가 82세입니다. 근데 뭐 그의 죽음이 알려지고 나서도 정말 북한 전역은 뭐 울음바다로 굉장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북한에 살았잖아요.
네.
제가 청진에 출장 가 있을 때인데요. 갑자기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니까 저도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지? 무슨 얘기지? 거짓말은 아니겠지. 해서
네.
총진에 있는 동상이 있어요.
예.
거기에 나가보니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뭐 인산인해를 이루게 해주고 대성통곡하면서
예.
이제 울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뭐 당연히 남한에서도 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막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일성만 없으면 무조건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박정희 죽은 날 있잖아요.
예.
그날 뭐 다 나와서 만세 만세 하면서 계속 외계나기니까
네.
박정희 죽었다고.
근데 네.
북한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첫 마디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네.
딱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몽땅 다 박차고 나와서 통일된다고. 근데 뭐 이젠 뭐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통일을 아직 연하네요.
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남한에서도 충격이 컸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뒀던 만큼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죽고 김정일이 또 곧바로 권력을 이어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뭐 이미 한 15년, 20년 전부터 김정일이 권력을 다 쥐고 있었어요.
네.
다만 김정일은 이제 뭐 내가 권력의 정점에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전면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예. 북한의 최고 권력인 조선노동당 총비서.
네.
그리고 국가 원수인 주석 자리를 3년 동안 비워놨어요. 3년이라니 뭡니까? 3년상을 치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아주 뭐 충성과 효성의 전형으로 이렇게 했죠. 예. 그런데 사실 뭐 이자도 금방 얘기했지만 뭐 이미 김정일이 다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네.
구태여 공식 직함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죠.
네. 김일성의 사망은 남북관계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자 해지. 매듭은 만든 자가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6.25 한국전쟁의 책임자인 김일성이 아무런 책임 없이 사망해서 역사적 과제로 남게 되는 거죠.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만간 진행하려 했던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무기한 연기된 건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 큰 아쉬움으로 남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렇죠. 다음 사건을 좀 넘어가 보죠.
네. 다음은 남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7번째 사건인데요. 1993년 남한은 처음으로요,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뭐, 지난주에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로 이 금융실명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남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제도라 이 70사건의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금융실명제에서
네.
아무 구전에는 뭐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었는데 아 여기도 확실히 좀 후졌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역량이라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또 긍정적인 역량으로 아마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사회 제도가 발맞춰진 그런 제도라 볼 수 있겠는데요. 1990년 초 남한은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뭐 정치만 성장해서 되겠어요? 뭐 경제도 민주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던 거죠.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금융실명제가 뭔지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은행 있잖아요.
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요. 모든 사람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금융실명제. 뭐 그전까지는 금융거래를 할 때 이름이 필요하긴 했지만 반드시 뭐 본인 당사자의 이름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절차도 뭐 없었고요.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본인 이름이 아니고는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경제활동 뭐 이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경제활동들이 투명해지는데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부정한 뭐 정치 자금이나 뭐 개인 간의 뇌물이 금융기관을 통해 오고 가는 게 이제 어렵게 된 거고요.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웠겠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남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한층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정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요. 경제 거래가 투명해지니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경제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덕분에
네.
국가 이제 재정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네. 거고요.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정경 유착,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세금. 예.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니까요. 저도 처음에 와서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세금, 아 금융실명제 또 세금이 왜 필요한지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가 어떻게 돼서 좋은지 아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도 이걸 빨리빨리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는다면서요. 다 집안에다 콩콩 숨겨놓는데.
그건 우리, 맡기면은
네네.
자기 돈 아니니까요.
네.
자기 돈 아니니까 그걸 왜 맡기겠습니까?
네. 남한 네. 같은 경우는 그걸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렇죠.
그걸 잘 관리하고 내가 도로 찾아 쓸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은행이라는 네. 거 아마 지금은 좀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이 금융 실명제 덕분에
네.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뭐 투명해지는데 한몫했다니까 이게 남한 사회의 정의 실현에 기여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국가 재정도 늘게 됐고요. 남한 사회가 선진 국가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요. 부작용도 드러났습니다. 사금융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합니다. 또 한편으로 재벌가의 한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피해서 편법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건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금융실명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뭐 어떤 제도나 또 체제에 있어서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한계가 드러나면 그걸 또 보완해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남한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 금융실명제였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자, 다음 사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는요. 남한의 48번째 사건입니다. 아, 저는 지금도 이 사건이 지울 수 없게 어린 나이에 그 충격이었는데요. 1994년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 그 이듬해 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아, 정말 그때... 가슴이 막 저려옵니다. 저는요. 네,
저는 북한에서 이걸 아주 뭐 거의 실시간으로 아, TV로 다 봤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네. 남한에 안 좋은 거는 북한의 기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네. 네. 바로 뉴스에 나왔죠.
네. 당시 사고들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유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경우는요.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한강다리가 균열로 인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시는 안일하게 대처했고요. 결국 한강 다리 중 하나였던 성수대교가 무너져 49명이 추락하고 이 중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유, 다리가 균열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도 이렇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안전불감증.
맞습니다.
네, 이런 걸 말만 하는데 네. 사실 이거 위험한 건데도 알면서도 무디게 반응하는
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 안전불감증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다리가 천천히 무너진 게 아니라 갑자기 무너져서 그 네. 정말 이렇게 지금도 그 성수대교 그날 사고 현장을 지나가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상상을 하나 해본 거 있는데요.
네.
예, 청진의 청진 신우주행 열차가 오다가
네.
예, 청천강 다리가 예. 끊어지면서 바로 거꾸로 생긴 쪽이 있거든요. 그나 똑같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진 그 이듬해 서울 네. 중심가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로는요. 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던 종업원,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대략 1,400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 안에 있었겠는데요.
그럼요. 사고 이후 이제 조사 결과 백화점이 건설될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실 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건물들에 대한 안전 평가가 실시됐고요. 긴급 구조 군안 체계의 문제점 이것도 사실 지적 많이 됐습니다. 어떤 사고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긴급 구조하는 군안 구조 그 체계가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데 못 구했다는 못 그런 평도 많이 듣고 있죠. 남한의 사건 소개하니까는 마음이 좀 아프네요. 북한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북한의 47번째 사건인데요.
네.
바로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꼽아봤습니다.
북미 간 제네바 합의요?
네. 지난 시간에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사건을 이미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이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으로 해서 북미 간의 정말 전쟁 일보 직전 위기까지 갔다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면서
네.
또 중재하면서 전쟁 위기를 넘겼다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지
네네.
않았습니까? 이후에 북한과 미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지루한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1994년에 만들어진 북미 간의 제네바 기본 합의서입니다. 당시 북미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만나서 합의했던 거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루한 합의라고 하셨어요. 협의.
그렇죠.
지루한 협의다. 어떤 합의를 한 건가요?
네. 이게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어졌으니까 이제 지루한 합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서로 뭐 양보 안 했겠죠.
그럼요.
네.
북한은 어떤 합의를 했냐면은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이제 북한의 심포곡에다가 구모지구에다가 경수로 건설 그리고 중류 제공 예, 이게 중유 제공이 또 굉장해서요. 50만 톤 제공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양국은 관계 정상화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합니다. 이 양국이 서로에 대한 뭐 기본적인 신뢰가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이행하는데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양국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지질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를 좀 살펴보죠. 북한의 48번째 사건이 되겠는데요.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은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김일성의 유은에 기초해서 통치한다는 건데요. 김일성이 살아 생전에 지시했던 이런 유은을 관철할 것을 인민들한테 계속해서 강조 했던 겁니다.
네, 김정일은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김일성 사망 당시 이미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독자적인 뭐 정책, 뭐 청사진 제시했을 법도 한데 왜 다시 김일성의 유은 통치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북한 체제 특수성 이렇게 이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네.
그것도 급작스럽게.
네.
그런데 그 인민들한테서 김일성의 존재를 지우는 건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워낙에 그 성군 정치며.
그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새 통치자인 김정일이 앉게 된 실질적인 유산이 뭐겠습니까? 김일성 그 얼굴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는 어려웠지. 뭐 또 기대면 사회주의 나라는 또 다 이미 다 망해버렸지. 이랬으니까 김정일로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경제는 급작스럽게 이제 내리막길을 계속 네. 거의 그때는 붕괴 시즌에 이르렀다.
네.
94년도.
네네.
그때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유명하단 말은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 아픈 고난의 행군.
그렇습니다.
차츰 시작된 게 이때부터겠네요.
그렇죠. 94년도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네.
사실 제가 92년도에 총진에 가니까 그때부터 이미 한북도 양강도는 고난의 행군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네. 가장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드러난 게 농업 부문.
농업
우선 부문.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식량난만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1995년도 이듬해 발생한 대홍수가 있었죠. 또
네.
97년도 심각한 가뭄이 있었죠.
네, 자연재해까지 그냥 계속 그럼요. 이어졌네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그래서 지금 뭐 외부에 지금 알려진 거는 300만이 굶어 죽었다.
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사실 뭐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네.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나서 1998년도에는 뭐 또 무슨 뭘 한 줄 알아요? 고난의 행군 다음에 강행군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계속 고난의 행군 한다면 사람들도 지치잖아요.
네네.
하니까 고난의 행군을 넘어서 강행군이다.
아.
당의 구호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행군 단계에 들어섰을 때 이제 북한은 이미 김일성에 대한 유은 통치는 사실상 종교를 지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김정일 체제의 서막이다. 서막을 올리게 된 계기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권력 체계도 싹 다 정비하고요.
네.
이후 북한 체제가 뭐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다음 이어질 사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 강행군 단계로까지 갔었군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남북 공통 사건으로 1993년 군사정전위원회에 북한이 불참한 사건, 또 김일성 주석의 사망 살펴봤고요. 남한 사건으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꼽아봤습니다.
네. 북한 사건으로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그리고 김정일의 김일성의 유은 통치 시작 이걸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